오늘 저희 앞에 놓여진 큰 도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들은 설교는 같은 주제의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굉장히 많고 어려운 토픽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 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도 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몇몇 구절들을 공부해 왔으며, 이제 드디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지막 종의 노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아마 과장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The fourth servant song is coming from Isaiah chapter 52, verse 13 to the entire chapter of 53. And this fourth servant song may be held in veneration because the most important text in the Old Testament.
구약 학자인 데일리치는 이 예언은 구약의 모든 예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깊으며 그 자체를 능가할 만큼 가장 숭고한 성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정말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성경에서 이 예언이 여러 번 인용된 사실, 그리고 둘째로 수세기에 맞춰서 이 예언을 바탕으로 한 방대한 유대교 및 기독교 문헌들이 있다는 것으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로버트 파이퍼는 이사야서 53장의 기념비적인 내용에 관해서 현존하는 문헌이 너무나 방대하여서 아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읽어도 모두 읽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1장 2절부터 2장 5절까지 그 첫 번째 주제를 전제하는데 주제를 전개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깨어졌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로서 그들은 사회정의에 있어 여호와의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일과 열방의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전하는 도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리하게 대하였으며 여호와께 신실해야 할 그 성읍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시온을 향한 계획은 모든 민족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나오는 곳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포로된 형제를 구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모세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와 속박에서 건져내어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 세상의 생활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다시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 종은 그분의 백성을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종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는 일입니다. 바로 이 종의 메인으로 주요된 사역이 바로 구속 사역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야서 42장 23절에서 25절, 43장 22절 28절, 44장 21절에서 24절에서 특히 강조되어 언급됩니다. 특히 44장 21절에서 23절은 구속의 행위로서 죄와 허물을 영원히 제거하심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사회적 분리가 이스라엘에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바로 이 43장 22절에서 28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결국 구원해낼 수 있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49장 3절에서도 41장 8절과 같이 이스라엘이 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종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에서는 그 종의 사명이 그 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육체적인 또 영적인 포로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이 어떻게 나라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본문에서는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 종이 야곱의 지파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종은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신약은 그 종을 나사렛 예수로 이해합니다.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는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증인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다루어지며 앞으로 한 차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문학적인 구조가 명확하고 교훈적입니다. 이 시는 각각 세 절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연으로 구성된 노래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개요는 헨리 블로처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나는 이 책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은 서곡으로서 52장 13절에서 15절, 2연은 생애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53장 1절에서 3절, 3년 우리를 위한 53장 4절에서 6절, 4연 그리고 죽음의 고통 5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5연 우리를 위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저희는 네 번째 종의 노래 서곡인 52장 13절에서 15절과 적어도 두세 연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네 번째 노래의 범위를 52장 13절에서 15절이 53장 1절에서 12절의 도입부서 혹은 서곡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종의 노래와 네 번째 종의 노래 사이에는 시온에게 응답을 촉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51장 1절과 4절 7절에서 보이는 이 명령하는 세 개의 짧은 단락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몇몇 소 단락들은 이중 명령어 또는 명령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깨소서 깨소서 51장 9절 깨지어다 깨지어다 51장 17절 또 깨지어다 깨지어다 52장 1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52장 11절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구조들이 이 구절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52장 13절의 주목을 끄는 감탄사인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됨을 알리는 문학적인 신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곳입니다. 둘째로 이 서론 부분을 이 서곡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주의사항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아마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제공된 노트를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상반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를 지배하는 영어로 as, so, and so 마치 뭐뭐처럼 그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하늘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지 않게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동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가 나라들에게 뿌릴 것이며 스프링클이라는 단어 여기서 15절 나온 동사의 의미를 이렇게 뿌릴 것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ESV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NLTB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라고 놀란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NIV에서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듯이 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스프링클이라는 단어를 뿌릴 것이며 뿌리다라고 하는 이 이런 뜻으로 14절 하반절에 wild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상하였고라고 제가 번역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에 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ESV, NISV 버전 모두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NIV는 그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보다 심히 훼손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고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어근과 연결하여서 망가뜨리다, 파괴하다, 훼손하다라고 하는 이 뜻으로 해석해왔습니다. 70인역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경멸하다, 낮게 여기다 라는 뜻의 그리스도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14절 하반절에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더 심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4절에 상반절에 이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웠거니와 라고 하는 번역은 사람들이 그 종의 모습을 보고 공포를 경험했음을 나타냅니다.
If we read chapter 53, chapter 53 begins with the disfigurement of Christ Jesus' pain and suffering, then the last chapter of chapter 53 is talking about exaltation, the success of the
servant of the Lord. 13절에 자신의 종의 높임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좀 흥미로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종의 높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는 그 고난이 나타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르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선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인간 이하로 낮아진 그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하였으나 결국 그분의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왕들과 열방은 그가 인간을 넘어 높임을 받으신 것에 놀라워합니다. 이 마지막 종의 노래는 매우 놀라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이야기가 실제로 결말, 즉 종의 영화와 그가 세상에 지닌 의미의 인정으로 시작된다는 이 점입니다. 이 신성한 선언에서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로 자신의 종이 성공을 거둘 것임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14절의 유대인의 초기 당황함과 15절의 이방인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비교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종의 높임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 자신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소개될 인물과 주제에 주목하게 하시는데 이 주제는 놀랍도록 새롭고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52장 13절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42장 1절, 첫 번째 종의 노래의 첫 말은 보라, 나의 종이라 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종의 노래, 바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52장 13절에도 보라, 내 종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종의 노래와 마지막 노래 종이가 같이 보라 나의 종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두 노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을 보라는 종의 사역의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52장 13절 이후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보라는 그 사역의 완성, 하나님께서 종의 길과 그 사역의 성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종의 높임은 그의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의 높임을 묘사하실 전에 이것이 종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리니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NIV와 NASB 영어 성경에서는 will or shall act wisely, 즉 지혜롭게 행하리니라고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이 화서는 종의 위대한 사역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이 첫 구절 자체가 이 이사의 관습에 따라서 주제에 관한 간략하고 압축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종의 성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IV는 이 부분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deal presently 라고 하는 이 히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본문에서는 지혜롭게 행할 것이나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을 갑주에서는 형통할 것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이 두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1차적 의미로는 지혜를 가지다 또는 지혜를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파생된 의미로서 번영하다 혹은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통하리니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종이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서 죽으심이라는 효과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성공과 높임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로버트 커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이 비극적으로 보였을지라도 세상 역사상 가장 실질적이고 유익하며 성공적인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종의 높임이 13절 하반절에 묘사됩니다. 받들어 우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는 종이 어렵게 됨을 묘사하는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앞에 두 동사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여호와의 영화로우심을 묘사할 때에 사용된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또 57장 15편에는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높여짐이 바로 최상급의 영화임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라는 것은 숫자로 세거나 측정할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더 큰 영화라고 말하려면 더 높은 높여질 수 있는 먼저 그 영화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영화롭게 되었다면 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에서는 이 세 개 단어를 연이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종의 영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 동사를 동의어로 이해합니다. 윌리엄 어빅은 이 동사들이 바로 동의어들의 누적이라고 말하며 이는 종의 영화로우심이 하나님의 높으심 그 자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동사들이 영화로움의 시작 그리고 진행 그리고 결과나 절정을 묘사한다고 봅니다. 어거스트 피퍼는 이 동사들이 정확히 부활, 하늘로의 승천 그리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을 예언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부활이 영광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영화의 어떤 다른 단계들을 설명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화로우심을 예고하며 뒤돌아볼 때도 그 영화로우심의 세 단계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은 영화로우심 이전에 고난을 겪으신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호와의 종은 마지막 노래 종의 노래 전체에서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는 2인칭 대명사 너로 불립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로 불립니다. 실제로 14절에는 비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단어 as, 가치를 뜻하는 이 as는 히브리어 비교 접속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뭐뭐와 같이 마치 또는 마치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를 완성하는 so로 그래서로 시작되는 두 절이 있습니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것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 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 중간에 위치하지만 히브리어 어순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서 NASB 영어 성경 번역문은 그의 모습이 사람 중에서 가장 심히 상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제 15절에 이어집니다. 이게 14절의 해석이 번역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just as라고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시작된 이런 비교의 개념이 so라고 하는 그래서 좀 그렇게라고 시작하는 이 두 구절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많은 이가 너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렇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마치 많은 이가 너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비교가 15절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와 대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4절에서 종의 고난을 보고 놀란 많은 사람들과 그 고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에 경외하는 왕들 사이의 비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 번째 해석이 더 선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종의 인간 이하에 흉하게 된 모습에 경악합니다. 14절에 이 영어 성경에서 astonished라고 경악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에스겔서 27장 35절에서 사용되어서 멸망한 주무성읍을 본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을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놀란, 충격받은, 경악한, 공포에 질린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의 깊은 비하와 치욕을 보고 마비될 정도로 놀라움과 어안이 벙벙한 충격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겨질 때에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종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The object of the verb in the Hebrew is in the second person, astonished.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의 목적어는 2인칭, 즉 너를 보고 놀랐다. 여호와께서 이미 42장 6절에서 7절과 49장 8절에서 종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2인칭이 사용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양, 이 형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모습, 모습 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이 단어들은 분명히 종의 외적인 모습, 즉 육체적인 형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메롤 언거는 모양을 특별히 그의 얼굴을 가리킨다고 이해했고 형체는 그의 육체 전체를 그 모습은 그의 육체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맥락 속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의 일반적인 외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토스나스 이전에 기독교 미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분이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후 기독교 미술에서는 그분의 외모가 이상화될 수 있으나 14절에 묘사된 상한 모습은 그분의 재판과 심판과 죽음의 고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Mark, this figure here describes the results of the servant's physical suffering, particularly leading up to.
흠집이란 이 단어, 상할 이 단어는 종의 육체적인 고난, 특히 십자가 이르기까지의 고난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그의 상한 모습의 정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리고 인자 중에서 더욱이라는 이 묘사구로 표현됩니다. 두 구절 모두 모두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이 말로 시작되며 이는 사람과의 모든 유사성을 파괴함에 나타내요. 그의 모습이 더 이상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비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흉하게 되셨습니다. 펄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우리의 인간이 아닌 듯 보였으니 슬픔이 그분을 너무나 강하게 치셨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그분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상함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온 마음과 생각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상하신 우리를 위하여 상해지신 그런 육체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첫째 첫 단어 그래서는 부사로서 영어 성경에서 수고라고 하는 첫 단어가 나타나는데 종종 그와 같이 또는 이와 같이로 번역됩니다. 이는 보통 앞에서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서 그와 같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15절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14절에서의 종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고난받는 종이 행하는 일은 나라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영어분들은 영어의 번역들은 뿌리다라는 단어로 나라들을 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 즉 희생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리실 것입니다. 뿌리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동사는 구약에서 23번 나타나고 예외 없이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보통 피를 뿌리는 것을 가리키지만 기름이나 물을 뿌리는 것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A.R. Bosset은 이 동사가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깨끗하게 하다와의 종이어로서 물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거나 정결하게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죄를
속죄함과 성령으로 정결케 함 둘 다 이렇게 메시아에게 적절한 의미입니다. 이상 희생제사에서 배를 피를 뿌리는 행위는 그 동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미는 십자가 사건에 분명히 염두에 있는 15절에서 매우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15절 상반절은 종이 많은 열방에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릴 것임을 말합니다. 피 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됩니다. 종이 많은 열방에게 뿌릴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53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는 그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종은 그의 죽음의 죄에 대해 계속적 만족이 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형제로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할 수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또는 종 앞에서 경외와 존경으로 적당하다. 저는 후보자의 해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왕들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나라가 과연 종과 그들의 제사장적인 정결 사역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5절 후반부가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인 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 임금들이 경악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 종의 속죄적인 죽음과 그 의미가 왕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경외에는 종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53장에서 묘사된 종의 대속적 죽음의 핵심입니다. 이는 종의 희생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게도 적용됨을 나타납니다. 곧 오실 메사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5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5장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을 위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용하여서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역과 연결합니다. 그는 그 누구도 아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 설교하는 이 자신의 사역을 이 구절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Resulting in their salvation and entrance into the blessing of the millennial kingdom, the servant will do it. These are three verses we have studied so far, contain in capsule form.
그러나 궁극적인 사역지는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의 인격과 구속사역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고 천년왕국의 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구절은 53장에서 더 길게 펼쳐질 내용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종의 성공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53장에서는 순환이 먼저, 그 다음에 영화로운 높임이 따라옵니다. 사실 이 세 구절은 어떤 면에서 네 번째 종의 노래, 이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13절, 9차 9절이 종의 영화로운 높임으로 시작함을 주목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그 종의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며 15절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과 말씀을 보고 왕들과 열방이 보일 놀라움과 경외심을 성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피로 뿌림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만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종이 가져오는 정결함은 많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분, 바로 14절에서 그들을 놀라게 한 이 그분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분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역설이어서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또 모든 입을 막게 됩니다. 여호와의 정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우리의 말씀이 걸림돌일 뿐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의 표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인간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육체는 찍히고 흉하게 되어 마치 존엄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겪으셨고 이 모든 것은 죄인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There is no one who could pay the penalty of our sins.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치를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희생도 없습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이 구세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Receive this Savior, Jesus, and believe in Him for forgiveness of your sins. To enter into the kingdom. If you are a believer, and
you are a believer, seriously, in your life, your thoughts, your desires, your dreams, your goals, your goals, your
goals,
your goals, your goals, your goals, your goals, you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때때로 우리는 경악을 금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좋은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셔야 하는지 까먹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가운데 주셨고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